부모와 자식 간 관계의 변천사에 대해 재미있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는 내 자식, 사춘기가 되면 왼수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이라고 합니다. 또 낳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에서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이라고 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딸만 둘이어서 서운함을 느낄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이 글을 보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는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합니다. 저도 저희 두 딸들에게 좋은 부모, 좋은 아빠가 되고자 매일 다짐하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요즘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호의호식하게 해주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 중에 있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처럼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생각과 감정과 꿈을 나누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30대 한 남성이 제주도에서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민하던 그가 죄송합니다 라는 글을 자신의 컴퓨터에 남겨놓고는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부랴부랴 실종신고를 했고 공개수사 전한 하루 만에 제주도의 해안가를 정처 없이 걷고 있었던 이 남성을 그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의 형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 동생을 찾았다. 7일 동안 잠도 거의 안 자고 걷기만 했더라. 죽으려고 바다에 몇 번이나 들어갔는지 무릎까지는 다 젖어 있었다. 그리고 이어쓴 글에는 아버지가 동생을 만나자마자 나도 올레길 좋아한다고 같이 걷자고 얘기했다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온 가족의 마음을 애태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했던 자식을 만나자마자 그의 아버지는 자식을 다그쳤던 것도 아니고 왜 그랬냐며 이유를 따져 물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도 이 아비도 올레길 좋아하니 혼자 걷지 말고 같이 걷자 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너의 아픔, 너의 괴로움, 너의 고민으로 인해 혼자 아파하지 말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민하며 견뎌내자 라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자식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식들에게 큰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관계들보다 친밀하고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도 우리의 슬픔에도 모든 고통에도 동참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더 이상 버러지와 같은 야곱으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의 친밀하고 따뜻한 관계를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서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해가 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날 밤과 다음날 낮에 대해 계획하고 기대하며 하루가 시작된다. 하나님은 서늘한 저녁에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마주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새로운 날 해야 할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혜와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만족과 평화 그리고 조화로움과 삶의 목적 등 그들의 모든 내적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곧 그들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의 원천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영적,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렇게 친밀하고 서로에 대해 신뢰가 가득했던 관계를 죄가 철저하게 깨뜨리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 축복 기도 문에도 나타나듯이 하나님이 그 얼굴로 그 백성을 향하는 것은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에게 축복을 베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얼굴을 거두시고 감추셔서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돌보심과 보호의 은총을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의 정체성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묘사해주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고 또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는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고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비참한 운명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한 줄기 희망과 소망의 빛이 비추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원수 관계였다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 넘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원래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졌다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배가 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부부가 관계가 심하게 깨어져 큰 갈등과 반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속히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자칫 서로의 신뢰가 깨어져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근심어린 시선으로 그 두 부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얼음장 같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봄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고 이후의 모습은 그 어떤 부부들보다도 다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갈등하거나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런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구절은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 그룹이 아니면 성전 뜰 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조차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들도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간신히 들어갔다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그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나 혹여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에게 변고가 생겨서 지성소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은밀한 곳에서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죽은 그의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리에 줄을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 하나님의 한없는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보좌의 모형인 지상 장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참 하늘 성소에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된 그 권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직접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하늘의 보고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작은 서재가 있습니다. 서재라고 표현하니까 좀 거창한데 작은 방에 책상과 책장을 우겨넣은 작은 공부방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에도 저만의 이 작은 공부방 서재에서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나눌 주일 설교와 이 시간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30분 내외의 설교를 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설교 한 편이 손쉽게 뚝딱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시간과 과정이 여간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성경책과 또한 참고할 만한 성경 주석과 여러 권의 도서들을 펼쳐놓고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는 매우 높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에는 가급적 방 안 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제 방에 연신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 두 딸들입니다. 설교 준비 중인, 말씀을 묵상 중인 저를 향해 아빠 배고파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심심해요. 내일까지 학교 방학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집에서 노는 것이 심심했던지 어제와 그제도 한 시간에 수차례씩 들어와서 그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아빠 말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나가 있어, 이렇게 달래놓고 부탁해놓고 그래도 안 되면 살짝 짜증도 내고. 그런데 이것도 잠시입니다. 금세 놀다가 지치면 제게 와서 말을 걸고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아이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제가 제 아이들의 아버지이고 제 딸들은 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녀들이기에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아버지 된 저에게 나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내 아빠에게 나아가는데 눈치를 보거나 두려워 벌벌 떤다면 그게 과연 건강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눈치를 보거나 두려움에 떨며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하늘 아빠에게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늘 아버지와 화해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아름답게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기서 젖된 아이란 젖을 다 먹고 난 다음 엄마 품에 안겨있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젖을 떼고 이유식을 먹는 아이, 이제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의 시인이 왜 젖된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젖을 먹는 갓난아기들은 엄마 품에 평온하게 안겨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울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아기들이 울 때는 정말 필사적으로 운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 우는 아기들은 엄마가 이제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운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젖을 떼면 이제 엄마를 의지할 줄 압니다. 엄마와 심리적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된 우리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젖을 뗀 아이가 엄마와 애착관계가 생겨서 엄마 품에 안겨 편안하고 따뜻하게 쉼을 얻는 상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죄의식,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과 약함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고 자학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품에 안겨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길 것 같은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의 따스한 그 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우리가 이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가슴에 따뜻하고 안전하게 품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무한정 사랑하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제일 먼저 어머니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복된 특권은 부모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미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처럼,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아무리 언변이 좋고 논리적인 설교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위대하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그분에 대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러나 이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되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책이 다를 때까지 자주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들고 다니기 무겁고 힘이 드신다면 책별로 나눠진 성경책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것도 귀찮으시면 가는 곳곳마다 성경책을 가져다 놓으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도, 화장실에도, 차 안에도, 침실에도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늘 가까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을 읽으시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보물창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시거나 또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혼을 다 쪼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만족감 혹은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통독한 횟수는 늘어갈지언정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설교해도 설교의 흠을 잡기 위해서나 설교를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다면 설교를 듣는 귀는 높아질지언정 말씀을 깨닫거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시인이 입을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우리들만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신실하신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비참한 신분에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펼쳐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한꺼번에 걷어차는 어리석은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 2019년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성경 읽기를 결심했다가 작심삼일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풍성케 함을 믿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첫 번째 특권,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